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들을 아수르 바빌론이라는 그 나라를 심판의 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기어이 패망시키고 또한 이 포로생활 70년을 예언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히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과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깨우쳐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파워포인트를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느 시기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그 인생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 하나님은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어떤 실력에 또 어떤 수준인지 하나님께는 그게 모든 게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 인생의 어느 시기든 되찾아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되찾아온 그 인생이 그 순간에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 하나님은 준비의 기회를 통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안에 되찾아오신 구원하신 그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비의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또한 하나님 그분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훈련되고 단련의 기회를 주셔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죠. 이게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며 단 하루도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찾아온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행을 통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기회를 맛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원리, 더 분명한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원리는 뭐냐,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그 시간 동안 훈련과 단련의 기회를 통해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된 것이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귀한 한밭질 모든 성도들과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단 하루 오늘부터라도 단 하루라도 인생이 헛으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더 빚으시고 하나님이 더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금그릇, 은그릇 같은 그런 가치 있고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요, 사람은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삶은 자기 길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 없는 계획은 시행될 수도 없거니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곧 무너지고 맙니다. 이게 오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생이 계획되어질 수 있으나 그 계획되어진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만약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곧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0절 말씀에서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생을 계획해본들 이 하나님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잠언 16장 1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거든지 안 이루든지 이 모든 결정이 누구에게 있냐?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또한 잠언 16장 9절도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발걸음 인도는 주님이신데 허튼 계획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계획들로 인생 발걸음이 망할 수 있습니다. 낭비될 수 있습니다. 허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19장 21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없는 계획은 하나님 그분의 결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언 20장 24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해요. 뭔가 지금 계획을 한다 이루어질 것 같고 괜찮아 보이고 해도 그 누구도 자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는 제 삶에 무엇을 계획하면 좋을까요? 제가 무엇을 꿈꾸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제 허튼 계획과 잘못된 방식으로 인생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깨달음이 바로 예레미야가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오히려 내 삶의 주인인 양 뭔가 생각이 나고 아이디어가 나고 결정이 나고 혹은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걸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내 삶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제일 큰 행복이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려.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뭔가 부리고 종으로 삼아서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것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내 행복이 어디서 왔냐, 왔으면 내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들도 알고 싶어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새벽이지만은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큰 소리는 안 되더라도 한번 이렇게 주먹 끊지고 한번 선포할까요? 나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최고의 은혜 자리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그 길의 예측과 결정은 걷는 그 사람, 즉 나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인생길 뒤를 한번 돌아봐서 한번 걸어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살았던지 간에 자기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알고 걸어온 길이 있는지 없는지,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아 이런 길 가고 싶다. 물론 우리 어른들 중에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자녀들, 여러분 인생길 그렇게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런 부모님을 만나고 그런 어떤 사건들 그런 일들 생각나는 것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계획되어졌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럼 인생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어느 길이든 우리는 한 길밖에, 하나의 길밖에 못 가는데 어느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인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인생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만큼 정말 후회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야, 이렇게 면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나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안 느껴졌을까? 안 만나졌을까?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의 최고의 안타까움은 정말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게 있고,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뭐 게임하라 그러면, 뭐 영화 보라 그러면, 혹은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은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것, 기도하고 싶은 것인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좀 반성해야 될 줄,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길은 끊임없는 방탄과 방황을 피할 수 없으며 삶의 자유와 행복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없는 인생길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통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하나님 그분 앞에 서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좀 더 살펴보자면요, 하나님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걸리는 돌, 뭐 거치는 반석, 심지어 함정과 온무까지 만드신다 그래요.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면, 그래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 속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뭘 잘하는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삶이 세워진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요즘 아파트를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제 북향, 남향에 그런 큰 차이가 없는데,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집을 지어요. 남쪽으로 이렇게 문이 나갈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짓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만약 창문이, 문이 동쪽으로 하게 되면 아침 햇살은 뜨거운데 저녁에는 싸늘해지게 되죠. 서쪽으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쪽으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해가 동쪽에 있어서 서쪽으로 지고 있는데 그 원리를 모른다면, 그래서 동쪽으로 짓고 서쪽으로 짓고 막 북쪽으로 짓고 이런다면 삶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라는 게 있고 원리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도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법이라고 하십니다. 법. 그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대요. 자유시켜준대요. 근데 그 법은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해방시켜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법을 모른다면, 그 원리를 모른다면, 누군가는 수학의 공식들을 잘 알아서 정말 풀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푸는데, 누구는 그 공식을 모르면 수학 문제가 아예 못 풀고 어렵고 상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려운 문제라도 풀어서 실력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그 사람의 그런 실력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데, 그런 어떤 공식들, 원리들을 몰라가지고 그런 걸 거절하고 그런 걸 부인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산다면 삶은 그런 영향력이나 가치를 가질 수도 없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지으신 세상이 분명한 질서와 원리 속에 유지되고 보호되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 삶도 분명한 원리와 질서,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사람의 집은, 사람의 삶은 집과 같은데, 그런 거죠.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이 다 뭔가 집이 지어지듯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삶의 중심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린, 언제든 어느 때는 그 원리와 질서 위에서 삶이 문화를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이나 유행조차도 그 반석 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깨달아야 될 원리, 질서. 그러나 그런 질서와 원리를 모른다면 삶은 끊임없이 마치 모래 위에서 집을 지으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어떤 이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해도 모래 위에서의 최선은 나중에 모래가 휩쓸려 지나가고 나면 그 위에 살아남아 있을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제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이루지 못할 계획과 방법에 속아 방황하고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눴던 대로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도전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 최선을 다했던 그 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던 그 일은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낭비, 인생이 낭비되어진 것입니다.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준비를 위해 훈련과 단련을 통해 빚어져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인생의 시기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낭비되어 버려요. 나중에 뭔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도 좁아지게 돼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점점 그 역량이 커져야 되는데 실컷 했는데 무너지고 나면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군가는 10년, 20년, 30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갈고 닦여져서 정말 뭔가 세워진 게 있고 쓰임받는 게 있고 열매를 맺어서 더 큰 일을 위해, 더 놀라운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10년, 20년, 30년을 쭉 해왔던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대.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었대요. 그게 다 쓸모없는 일이 돼버리고 다시 이제 뭐 해야 되나, 이제 뭐 해야 되나, 그런 인생의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되찾아오시는데, 되찾아오실 때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듯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훈련 시간,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혹은 뭔가 하나님과 함께 심고 열매를 거둘 만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느라 허덕거리는 광야, 혹은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 자기 꿈을 꿔보지 못하고 자기 비전을 가져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꿈과 비전을 위해 자기 인생이 소모품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들, 그게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흥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통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끝내 패망하여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아,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거창하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장애물이 되십니다. 장애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장애물들을 그들 앞에 두어서 깊이 읽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심지어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여서라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시고 발목이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어이 그 구덩이에 빠져고 발목이 걸려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길이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하루라도 빨리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만나 주실 것이며 도와 주실 것이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언을 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 심지어 함정과 올무 덫을 놓아서 그들은 그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 기어이 아프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그런 올무 함정 이런 길로 인도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 보면 이렇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 때 영어로 보면 If you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make straight, 하나님께서 곧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평탄한 길처럼 보여도 온갖 구덩이와 함정과 올무와 덫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져서 지금 인생의 이 시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기 또한 언제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내 제약과 내 욕심과 내 계획에서 구원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로마서 9장 33절 세 번역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8절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잖아요. 모든 것이 다 걸리는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함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올무와 덫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잠언 16장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과 세번역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어느 길이든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가 되고요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 은혜면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게 하셔서 오히려 열매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을 끊임없이 만나야 될 것 같은 장애물들을 우린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장애물들을 인생 앞에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장애물도 따지고 보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꾀, 자기 제약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 만날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그 장애물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어느 인생의 시기든지 간에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게 항상 기준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운명의 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들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시다 할 때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한 채 걸어가면 매번 의심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쓴 거 아닌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데 내 물질을 내 삶을 이렇게 허비한 건 아닌지 끊임없이 그 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장애물. 심지어 나중에 어떤 사람 그렇게 불평하기도 하더라고. 하나님 때문에 일이 안 됐다고. 그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안 됐다는 걸 알기라도 했으니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요, 이 다음에 말씀도 살펴보겠지만 또 왜 안 되게 하시냐, 장애물 두시냐면 내버려 두면 그 장애물 뒤에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걸려 지금이라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작은 사고라도 나타나 작은 사건 속에 넘어지기라도 해야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시기, 어느 시기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되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기회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진리는, 정말 최고의 진리는,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간에 하나님은 더 귀한 준비,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의 원리와 질서 위에 살아가는 삶, 그것을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이 될 인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17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 가고 감옥에 가지만 13년이 지난 30세 때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쓰임 받으셨어요. 국무총리로. 하나님은 항상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은혜의 기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사모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